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현존하는 동물들 중 가장 압도적이고 야생에서 가장 힘세고 덩치 큰 동물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육상에서는 어떤 동물보다도 거대한 코끼리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대한 뿔과 두터운 장갑을 두른 코뿔소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둘 사이에서 덩치가 훨씬 큰 것은 아프리카 코끼리인데요. 그런데 왜인지 압도적인 체구 차이에도 무대뽀로 코끼리에게 덤벼드는 코뿔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맞붙어 싸우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 화가 났으며 어떻게 코끼리를 상대하려 하는 걸까요? 아무리 코끼리가 거대하다 해도 코뿔소의 크고 날카로운 뿔에 찔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을 듯한데요. 코뿔소는 코끼리와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헤비급 최강자들인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프리카의 탱크라 불리는 흰 코뿔소의 실제 대결은 어땠으며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뿔소는 동물계의 전차로 불리는 강력한 생물입니다. 지금과 달리 총기가 처음 나왔던 시절에는 총알로도 코뿔소의 단단하고 질긴 가죽을 뚫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코뿔소의 가죽은 병사들의 갑옷으로 활용되기도 했을 정도로 단단했다고 합니다. 코뿔소 중 가장 덩치가 거대한 것은 인도 코뿔소와 아프리카 흰 코뿔소인데요. 이들 모두 수컷들은 약 2.2톤에서 2.4톤 정도 나가는데 큰 개체의 경우 최대 3.6톤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합니다. 암컷들도 평균 1.6톤에서 1.7톤 정도는 되기 때문에 평균 1.5톤 정도의 하마들보다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마를 제외한 덩치가 큰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은 온순하다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코뿔소 또한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코뿔소는 평소에는 온순하고 다른 동물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지만 화가 나면 완전히 다른 동물로 변모합니다. 한번 열받은 코뿔소는 그야말로 성난 전차와도 다름없는 무지막지한 존재입니다. 코뿔소는 한번 들이받는 것으로 트럭 한 대는 쉽게 전복시킬 수 있으며 그 덩치에 달리는 속도 또한 시속 60km에 달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흰 코뿔소가 가진 두 개의 뿔 중에서 앞쪽에 있는 날카로운 뿔은 길이가 1.5m에 달하며 이 뿔로 코끼리의 목을 공격한다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뿔소들은 대부분 이 뿔을 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쳐들며 공격하는데요. 코뿔소가 왼쪽에 있고 코끼리가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뿔소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고개를 쳐들며 뿔로 공격할 경우 코끼리의 급소에 해당되는 부위가 코뿔소의 뿔에 의해 크게 다칠 위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코뿔소의 뿔은 두꺼운 가죽에 깊이 박혀 있으며 그 강도 또한 굉장한데요. 코뿔소의 목에는 무거운 머리를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큰 근육이 있어서 뿔로 찌르는 공격을 가할 때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돌진해 오는 코뿔소는 웬만한 화력을 가진 무기로는 멈춰 세우기 힘들며 자신보다 더 큰 코끼리에게 덤벼드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포획되었던 코뿔소를 풀어주자마자 자신을 태우고 온 트럭을 공격했으며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코끼리 4마리에게 단신으로 돌격하는 막 나가는 성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야생에서도 코뿔소는 가끔 코끼리를 몰아내기도 하며 사자들이 함부로 사냥할 수 없는 커다란 동물인 물소와 힘싸움을 벌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위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인도 코뿔소가 최초로 유럽에 전해졌을 때 코뿔소와 코끼리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코뿔소가 등장하자마자 코끼리가 달아나는 바람에 대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코뿔소는 코끼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인 걸까요? 그렇다면 실제 벌어진 코뿔소와 코끼리의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뿔소의 위협에 뒤로 물러나거나 달아나는 코끼리도 있지만 특정 시기에 접어든 수컷 코끼리들은 그런 얌전한 코끼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암컷에게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때가 오면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이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자라지 않은 나성체인 만큼 위력은 성체 코끼리들에 비하면 떨어지는 편인데 성체 흰 코뿔소와 충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남아프리카에서 어린 수컷 코끼리 한 마리와 성체 흰 코뿔소 한 마리가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저희의 코끼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 사회에서는 본보기가 돼줄 나이 지긋한 성체 수컷 코끼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야성체 코끼리들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이주 정책으로 이곳에 왔고 나이든 코끼리들이 없어서 친구들끼리 험한 세상을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번식기가 되어 예민해진 어린 수컷 코끼리들은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동물들이 되었습니다. 코끼리들은 이곳에서 눈에 띄는 흰 코뿔소들을 보고 심심한데 어디 한번 건드려볼까 하고 다가가는데요. 킹 코뿔소는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코끼리가 먼저 코뿔소를 밀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킹 코뿔소는 자신이 가진 비장의 무기인 1.5m 길이의 뿔을 쳐들며 반격하기 시작했고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대편은 다 자라지 않은 아성체 수컷 코끼리라고 해도 이미 코뿔소의 덩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저 코끼리의 힘에 밀려 넘어지고 밟힐 경우 아무리 코뿔소라 해도 남아나는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코뿔소는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밀어붙이는 코끼리의 힘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일 뿐 온몸으로 버텨봐도 체중과 힘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5.4m에서 7.5m의 몸길이에 2톤에서 6톤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튀어나온 거대한 상아도 코뿔소의 뿔을 능가하는 무기라 할 수 있으며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무기인데요. 코끼리의 코는 윗입술과 코가 합쳐진 구조인데 무려 15만 개의 근육이 내장되어 있어서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무거운 머리를 도저히 움직이기 힘들어 대신 먹이를 먹거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간혹 코끼리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나 코끼리가 사람의 팔까지 통째로 감아버린 채 끌어당긴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이런 행동은 반드시 자제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체급과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코뿔소는 결국 꼬리를 말고 달아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야생에서 코뿔소와 코끼리는 생각보다 자주 부딪히는 관계인데요. 그나마 이 경우는 흰 코뿔소가 꽤 잘 버틴 것이고 압도적인 체구로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하염없이 밀려나 끌려다니다가 겨우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뿔소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대가 될 수 없으면 물론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엾은 희생자들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에서는 허리가 부러져 죽은 코뿔소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어린 수컷 코끼리들이 범인인 경우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비극은 어설픈 이주 정책이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코뿔소들에게 피해를 준 어린 수컷 코끼리들은 많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온 것들일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어린 수컷 코끼리들은 생태계를 보존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이주시켜 데리고 온 이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코끼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썼지만 이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데려온 코끼리들 사이에 다 자란 어른 수컷 코끼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고향에서 어른 코끼리를 데려와 어린 수컷 코끼리들 사이에 합류시켰더니 철없는 어린 수컷 코끼리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복잡계 이론가인 스튜어트 카우프만은 코끼리 사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코끼리처럼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기성세대의 지도를 받아 종 특유의 행동 양식을 학습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코끼리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 또한 원래 목적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고 그 결과 애꿎은 코뿔소들이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인위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자세한 연구 끝에 빈틈없이 행해져야만 하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이런 사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갈 때를 생각해보면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예의를 지키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동물들을 대할 때 그와는 전혀 딴판으로 행동해왔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와 삶의 양식을 가진 이들이니 우리의 생각과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이 당연하겠죠. 잘 모르는 상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최대한 상대방에 대해 공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과 동물들의 관계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과 우리는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습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각자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면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은 언젠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